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 뒤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쭉 설명을 하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7절이 나옵니다. 이 37절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도 이 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반응했던 내용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이전에 보였던 반응들과의 비교입니다. 먼저 이 반응했던 내용을 보시면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 하는 표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야 이제 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절반 정도만 반응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일을 보면 막 놀라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 누구나 다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신앙의 양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우기다가도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증거가 딱 나타나면 마음이 괴롭고 또 미안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또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여러 선포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찔렸느냐 찔렸다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어느 정도 베푸셨기 때문에 찔리는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찔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찔렸다. 일단 이런 반응이 처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탄식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물으면서도 정답을 알아요. 알면서 묻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회개하는 방식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세리들이 군인들이 다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다 이제 지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막 꾸짖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회개하기 위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이 회개한 내용을 놓고 보면 반응했던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찔렸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주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뒤에 7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동일한 대상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다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걸 지적을 받으니까.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비슷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보였던 반응도 똑같아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양상을 보면 지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회귀로 한 걸음 나아갔다면 스데반의 경우에서는 저 자식을 죽여버리자.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이러고서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정반대 반응이 나타나게 됐을까? 왜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한편에선 회개했는데 한편에선 돌을 들어 치는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났을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물론 이쪽 처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하고 뒤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반응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강박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요한한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건 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물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좋게 반응을 했죠. 믿음으로 좋게 반응을 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결국엔 주님을 죽여버렸죠. 그런 악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도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놀라는 반응이었고 또 하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나타나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지도 않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조금 더 이거를 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보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훌륭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껄끄러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단 말인가?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는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훌륭하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어찌 보면 예수님 때 부어주셨던 은혜들보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놓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일정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만찬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구원사역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열매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들이 그 이후에 더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설교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보다 지금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적용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듣겠는가? 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40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면을 듣겠는가? 그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 그건 누가 이야기했을 때 더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5년 전에 했던 권면을 제가 똑같이 했는데도 5년 전에 했던 권면에 대해서는 그냥 호숨치고 받지 않았던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사소해 보이는 친구가 똑같은 내용의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세워진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방언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이 찔려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권능 주실 것을 소망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고 내가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임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 처음 발걸음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듣거나 방언을 듣고 반응을 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냥 친구들로부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신앙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똑바른 말이 아니었는데 틀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또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에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온전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해서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또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구원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또 우리의 양심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묻는 회개하는 자들, 인도 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와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